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 포병 부대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주변에 집결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어제 기자들에게 국방부의 최신 정보 분석을 전하면서 크이우 주변에 배치된 러시아 부대들의 기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나 러시아군이 포병 부대를 포함해 일부 부대들을 후방에서 전선의 선봉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며 이 거리는 크이우 중심지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크이우를 겨냥한 장거리 타격을 실시하고 있다며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러시아군이 여전히 수도를 장악하고 장거리에서 도시들을 타격하는 역량을 개선하려고 시도 중이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관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이지움시를 장악했다며 계속해서 남진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흑해에 배치된 러시아 해군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지만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인 오데사에 대한 상륙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금까지 약 1000대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민간인을 표적으로 한 타격이 늘어났다고 이 관리는 전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미중 정상 간 전화통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을 평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통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 발언과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는 상황 등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가늠할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제 미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장비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러시아의 침략을 지원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중국이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그런 행동에 대한 비용 부과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P 통신은 두 정상 간 통화에서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적들을 향해 서방의 명령을 받아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갑다귀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6일 고위 관리들과의 통화에서 러시아 국민들은 언제나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인지 분간할 것이라며 쓰레기이자 배신자들은 우연히 입에 들어간 갑다귀를 뱉어내는 것처럼 쉽게 축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와 같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사회의 자정 조치가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어떤 도전들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연대, 통일성, 준비태세를 강화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치에 반대하는 러시아 국민을 적과 내통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제5열로 부르며 그들은 서방의 이익에 비굴하게 부응하고 있고 자신의 어머니를 팔 준비가 돼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방의 제재에 영향을 받고 있는 기득권층 올리가르히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나는 미국 마이애미나 프랑스 리베라 등지에서 휴양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나 푸에그라 굴을 먹지 못하거나 또는 이른바 양성의 자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들을 비난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정신 상태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닌 그곳에 있다는 점이라며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최대 피해를 야기할 목적에 따라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수준의 예방과 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행병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력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중국이 유지해온 엄격한 방역 통제 정책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또 이날 시 주석의 발언 이전부터 중국 정부가 코로나에 따른 봉쇄 조치로 경제 안정을 해치는 상황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으려는 조짐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하고 한일 양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현 대통령보다 미국의 정책에 더 부합하는 외교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자신이 활동한 지난 6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1도에서 2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하고 한일 양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미사일 시험은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16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we condemn North Korea's missile launches, but North Korea's tests risk raising tensions and are destabilizing to the Indo-Pacific.
사키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밝혀왔고 또한 김정은 등 북한 관리들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듯이 우리는 계속 외교를 모색하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됐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계속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키 대변인은 18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영내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호주 군당국은 북한의 거듭된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호주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이 인도 태평양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국방부는 17일 북한이 2월 27일과 3월 5일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시스템을 시험한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자 북한이 계속하고 있는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실시한 신형 ICBM 시험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획득하고 시험한 것은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에서 호주의 국익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체계를 계속 추구하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국제 비확산 노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1728호에서 북한의 모든 기존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대북결의 1874호를 채택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했습니다. 호주는 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와 함께 2006년부터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외교부는 이를 북한의 WMD 혹은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된 북한 부흥 무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호주는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강력히 규탄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3일에는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이 직접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장외 성명에도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는 호주는 지난달 해상 초계기를 파견했습니다. 호주가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2018년 이후 모두 10번째입니다. 이 밖에 호주는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북한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연합공중훈련인 콤노스에도 참여하는 등 최근 미국 일본 군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순안 공항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량 100여 대가 집결했는데 실패로 돌아간 탄도미사일 발사와의 관련성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17일 평양 순안공항 북쪽 활주로 일대에서 대형 차량 행렬이 포착됐습니다. BOA가 한반도 시각 17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순안공항 북부 활주로 지대 남쪽 부분에 100여 대에 달하는 덤프트럭과 일반 트럭, 버스 등이 집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차량은 유도로와 활주로 그리고 그 사이 지대에 분포돼 있었습니다. 차량이 가장 밀집된 곳은 유도로로 약 50대가 발견됐고 중간 지대에 약 30대 그리고 활주로에 약 20대의 트럭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 유도로와 활주로 사이 공간은 앞서 북한이 콘크리트 토대로 보이는 시설을 설치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최신 위성 사진에선 이 지대가 사라지고 흙바닥 위로 차량이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순안 공항에 차량이 집결하기 시작한 건 전날인 16일부터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오전 9시 30분으로부터 약 5시간 뒤 촬영된 위성 사진에는 17일보다는 적지만 여러 차량이 유도로 여기저기에서 목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순안 현장에서 정확히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실패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슈멀러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연구원은 1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장 최신 위성사진에서 차량과 컨테이너들을 볼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최근 발사와 연관이 있는지 더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니칸센 미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도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일과 그 다음날 순안공항에서 모종의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면서도 무슨 이유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지는 추가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센 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순안공항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이번에 대대적인 공사가 포착된 지점과 반대편에 있는 활주로 북쪽 끝부분을 이용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정확한 발사 지점을 찾기 위해 발사 흔적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의 연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에도 아무런 비판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하는 것이 이들 단체들의 암묵적인 합의라며 하지만 가능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개발 계획을 밝히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북한을 지원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은 아무런 비판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북한 정부가 식량과 의약품 등 주민들의 복지에 쓸 수 있는 자금으로 값비싼 ICBM 발사에 나서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VOA의 질문에 즉답을 않고 대북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대변인은 17일 VOA에 우리의 북한 내 활동은 현재 중단됐고 상황이 허락하면 활동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교부 산하 스위스 개발협력청 SDC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SDC 대변인은 2020년 국경 봉쇄 때문에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일시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황이 허락되면 북한에서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조속히 북한의 국제요원들이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유니세프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모든 요원들은 북한 내부와 외부에서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양에 북한 요원들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국제 요원들은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곳에서 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일시적 방편으로 원격 모니터링 체계와 절차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니세프는 기술적 지원의 직접적인 제공과 더욱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모든 요원들의 조속한 북한 복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비정부기구 관계자는 VOA에 시험에 사용되는 자금이 과연 인도주의적 도움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완전 분리된 우선순위와 자금 원천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자금 모금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 내 기독교 활동을 지원하는 기부자들은 신앙이 원동력이며 하나님과 그의 뜻을 신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일들에 영향을 덜 받는다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에 냉담하지 않으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자신들의 자원과 우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도움과 개입을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자금 전용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협동농장을 운영하며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미국 퀘이커 교단의 친우 봉사회입니다. 이 단체의 데니얼 제스퍼 아시아 담당관은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대신 국방지출과 투자 확대라는 불편한 추세를 보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는 3,800만 명이 식량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이는 북한 전체 인구수보다도 많은데 미국은 계속해서 군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우리는 전 세계 인간 안보에 투자를 시작해야 하며 모든 공동체가 군비를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지출로 돌릴 수 있도록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안전보장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수십 년간 북한 경제를 분석했던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친우 봉사회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You know, to compare North Korean lack of food with American lack of food is just so amazingly ridiculous, right?
브라운 교수는 17일 VOA에 북한의 식량 부족과 미국의 식량 부족을 비교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터무니없다며 미국에도 일부 식량 문제를 겪는 사람이 있지만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입국하는 비자조차 북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그들은 북한 정부, 체제, 주민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길 매우 꺼린다고 말했습니다. 미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국장도 17일 VOA에 인도주의 활동가로서 북한에서 일하기를 원할 경우 지원받는 대상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십 년간 이어진 무언의 합의, 즉 북한에 입국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입국을 거부해 프로그램에 타격을 가할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For decades, if you're in the humanitarian relief field and you want to work with North Korea, it has been the case that the tacit bargain
따라서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북한 관련 분석에 관여하길 꺼리고 북한과 인도적 교류를 위한 공간을 수호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한 지원단체에 따라 언론에 내는 발언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small number of organizations have had long-standing relationships with the North Koreans that go back to the Cold War. And in fact, the North Koreans are working with.
스나이더 국장은 냉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북한과 오랜 관계를 맺어온 몇몇 해외 지원 단체들에 대해 북한 당국은 일반적인 인도주의 채널을 통해 협력하지 않고 같은 마음을 가진 동포로 분류된 단체를 통해 협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벌써 수십 년 동안 이런 지원 단체들이 북한의 이익에 우호적인 것으로 간주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인도주의 기구들과 구호단체들은 북한 내부에서 활동할 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들은 북한의 규제와 방해로 큰 타격을 입고 종종 그들이 돕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접근이 막힌다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그들의 활동이 잘못된 행동 하나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해치는 정책을 세우고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단체들이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구호단체들이 도울 수 있는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현 대통령보다 미국의 정책에 더 부합하는 외교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의회 조사국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로 미국과 한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연합 군사 훈련 등 동맹 관련 문제에서도 더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에 관한 보고서에서 윤석열 후보의 승리는 북한과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을 포함해 미 의원들이 밀접하게 주시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과 더 일치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선거 기간 발언과 당선 후 인수팀이 발표한 외교 정책 초안은 윤 당선인이 문재인 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해 5월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미한 협력에 대한 광범위한 의제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여러 분야에서 윤 당선인은 전임자보다 미국 정책에 더 부합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경우에만 평화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 현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추가 배치 공약을 내놓은 점 등을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윤 당선인의 더욱 단호한 기조는 특히 20대에서 30대 사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점증하는 반중 여론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정식 가입하는 것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윤 당선인이 일본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미국, 일본과의 군사훈련 참여를 꺼린 문 대통령의 입장을 번복할지 여부와 한국이 올봄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을 일본이 반길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윤 당선인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해 공격적 타격 역량과 미사일 방어 강화 등 한국의 방위와 억지 역량을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고 소개하면서 미국은 과거 남북 간 군사 충돌 때 한국이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윤 당선인의 일부 공약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최근 갱신한 미한동맹 관련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이 동맹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서 더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교착 상태에 빠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마무리했지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관련 합의 이행과 연합군사훈련 재개 시기와 범위, 일본과의 3국 공조 문제 등 미한동맹에는 여전히 여러 도전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접근법에서도 이견을 보였고 이로 인해 동맹의 부담이 가중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정치인인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은 미국과 한국이 동맹에 대한 접근법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 시절보다 더 일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역내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미한동맹의 세계화를 지지해왔지만 한국이 중국에 도전하거나 쿼드와 같은 파트너십에 동참할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일 3국 공조 강화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악화는 역내 문제에 대한 많은 노력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쿼드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며 궁극적으로는 쿼드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진영의 다른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원했다면서 반면 윤 당선인은 보수 진영의 전통을 따르면서 전작권 전환을 강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박정찬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비서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박정천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해당 무기 개발 등을 총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최근 공개한 북한 권력기구도를 통해 박정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비서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위원장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바로 다음 직급으로 군부 인사가 오를 수 있는 최고 직급입니다. 통일부는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지난해 6월 이후 개최되지 않아 부위원장이 누구인지 확인이 어렵지만 리병철이 기존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고 박정천이 당 비서 관련 업무를 다 이어받은 걸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천은 리병철과 함께 지난해 7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비상방역 관련 중대 사건으로 문책을 당했지만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권력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비서로 선출됐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기존 리병철이 맡았던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박정천이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 1월부터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박정천은 지난달 1일 설 명절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경축 공연 이후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 관련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아 일각에선 좌천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올 들어 10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섰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을 앞두고 열병식 준비가 한창인 상황에서 박정천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박정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까지 북한의 무기 개발,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총지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은 공석으로 남겨둘 성격의 자리가 아니라면서 북한이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박정천이 그 자리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포병 출신으로 북한 미사일 개발에 핵심 역할을 했던 박정천이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한 북한 최고의 군부 실세가 됐으리라는 관측입니다. 황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국가우주개발국과 서해 위성발사장 시찰에 박정천이 동행하지 않은 데 대해선 정찰위성 개발이라는 대외적인 명분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미사일 도발 국면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김 위원장이 지방 시찰에 나서는 동안 평양에 남아 지휘부를 관할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천은 KN23, KN24 그동안에 해왔던 이 미사일 체계 발전 과정에서의 주축에 해당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람이 여기를 가버리면 이건 미사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안 간 게 맞고.
이번 통일부의 북한 권력 기구도에 나타난 북한 외교 라인의 변화도 주목됩니다. 당과 정, 군 가운데 정의 핵심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국무위원회, 국무위원회,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올랐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빠지는 대신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추가됐습니다. 황일도 교수는 북한이 대미정책 변화 과정에서 미국 통인 최선희를 뒤로 빼고 김 부부장의 전면 배치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것은 대외정책을 관할하는 외무성을 통화라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임무를 김여정에게 맡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대외정책에 대한 김여정의 위상 내지는 권한을 공식화한 조치로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과의 교착국면 장기화를 반영한 듯 리선권 외무상은 당 정치국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 권력구도 내에서 내각이 약진에도 불구하고 외교 라인은 부진한 모습이라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체제 선전과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담당하는 당의 핵심 전문부서인 선전선동부 부장직을 신진인사인 주창일이 맡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창일은 김일성 종합대 강좌장과 철학부장, 부총장을 지낸 인물로 추정됩니다. 앞서 박태성이 지난해 1월 당 비서 겸 선전선동부장으로 임명됐다가 그해 2월 김정일 생일 79주년 사진 전람회 개막식 참석을 끝으로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추며 처형설까지 제기됐고 이후 리일환 당 비서가 선전선동 비서와 선전선동 부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추정됐었습니다. 김인태 박사는 주창일은 이론 선전가라며 사상투쟁을 진행 중인 북한에서 새 지도 이념인 김정은주의를 만드는 역할에 부합하는 인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선전 방향하고도 방향성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 이제 혁명 사상을 정립하는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내 이제 사상 이론을 지금 강조하는 흐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선전선동부당으로 인력 발탁이 됐다고 봐야죠.
통일부의 북한 권력 기구도에 따르면 북한 권력의 핵심인 당 정치국 내에서 경제 부문 인사의 영향력이 커진 반면 군 인사의 비중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경제 설계와 계획 전반을 총괄하는 국가계획위원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하고 정치국 후보위원 중 내각 부총리가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총참모장과 사회안전상은 기존 정치국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내려가면서 정치국 내 군 인사 영향력이 축소되었습니다. 김인태 박사는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약재는 경제난 타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가정책의 방향성이 북한 권력구도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열병식 훈련 정황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더 많은 병력이 모이고 주차된 차량도 이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에 모인 병력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16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최소 5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추정되는 병력 대열 약 20개가 확인됩니다. 열병식 훈련에 동원된 병력이 최소 1,000명에서 최대 6,000명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10개의 대열만 포착됐던 지난달과 비교해 병력이 약 2배 늘어나면서 훈련장의 빈 곳이 이전보다 줄어든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훈련장 북서쪽의 공터 두 곳에 열을 맞춰 주차된 차량도 과거보다 많아졌습니다. 지난달엔 약 100대 정도가 주차돼 공터의 일부만을 채운 모습이 관측됐지만 이달 들어선 가장자리 일부를 제외하고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들이 빽빽히 들어섰습니다. 그 밖에 최근 몇 년 사이 훈련장 동쪽에 신설된 새 도로에도 병력 대열 혹은 차량 행렬이 포착된 점도 이전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오는 4월 15일 열병식을 개최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 행사 준비를 논의한 바 있는데 김정일 생일인 지난달 16일 열병식이 열리지 않으면서 다음 달 15일 개최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14일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기념한 열병식을 통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북극성 O형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불리는 KN-23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정권 수립 기념일인 지난해 9월 9일 열병식은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신형 무기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서 자신이 활동한 지난 6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실책을 비판하는 한편 한국에는 남북협상에 인권을 포함시킬 것을, 중국과 러시아에는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17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1일 유엔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할 마지막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올여름 6년의 임기를 모두 마칠 퀸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자신의 임무기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기적인 자연재해, 부문별 제재 여파가 모두 이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런 사안들은 또한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정부의 실패 징후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 실패의 예로는 가혹한 코로나 대응 정책, 과도한 국방 예산 편성, 주민들에게 적대적인 시장 규제 정책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국경 봉쇄 장기화 조치가 시장 활동 감소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필품 접근을 제한했고, 국경을 오가는 주민들에 대한 사살 명령 등 가혹한 정책,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등으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 등이 적절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에 보편적으로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조세 제도나 공공 배급 제도를 개혁하지 않았고, 올해 국가 예산의 15.9%를 국방비에 배정해 민생을 위한 사회 경제적 우선순위에서 자원을 전용하고 군비 경쟁을 더 추동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 필요한 건 유엔 인권 제도의 권고들을 행동으로 이행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정치적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먼저 구금시설 상태와 초우, 임의적 체포와 구금, 상품과 서비스의 공정한 분배를 막는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법률과 제도적 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는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며 적법한 절차와 법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자유로운 매체, 독립적인 시민단체 또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북한 내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규명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접근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의제보다 북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비전과 계획, 적극적 관여가 요구되며 이는 북한의 기본적 인권 의무를 충족하는 식량 생산과 보건 분야 등의 역량 증진 차원에서 6천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에 총 13가지를 권고하면서 첫 번째로 가장 소외된 지역을 우선으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국제 협력을 통하는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즉각 투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검토하고 청년들을 포함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과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이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지목하며 두 나라가 송환시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개개인 즉 탈북민들에 대해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영사관에 망명을 시도했던 북한인 3명이 억류돼 있고 중국의 탈북민 1,500명이 불법 이주자로 구금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이들이 송환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엔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확대하고 남북 협상에 인권을 포함시키며 북한 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이산가족 상봉 노력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지난달 서울을 방문해 연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 인권체계가 한국 정부로부터 보길 원하는 건 북한에 대한 일관적 접근이라며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을 촉구했었습니다.
What we would like to se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from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Framework, is a consistent approach.
퀸타나 보고관은 또 이번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과 안보리를 향해 개발 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 있어서 제재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사무국은 모니터링과 기록 노력 강화, 정보와 증거 저장소를 더욱 개발해 향후 북한 내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 절차 전략과 메커니즘을 모색하는 등 책임 추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2017년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과 유엔 물과 위생에 관한 특별 보고관이 제네바에서 북한 대표단을 면담한 것, 북한이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132개 권고안 이행에 동의한 것 등을 긍정적 진전의 예로 언급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21일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고서를 공식 제출하고 각국 정부 대표들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대화에 마지막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크리스마스 기적으로 불린 흑남 철수 작전에서 활약했던 로버트 런이 전 미 해군 제독이 최근 별세했습니다. 장례식에는 한국인들도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고 고인의 헌신과 용기를 기리는 추모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14,000여 명의 피란민을 탈출시킨 흑남 철수 작전에 참여했던 로버트 런이 전 미 해군 제독이 최근 별세했습니다. 런이 전 해독의 아들 알렉스 런이 씨는 17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아버지가 지난 10일 어머니와 자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년 94세를 일기로 평화롭게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런이 전 제독은 약 2년 전부터 안 좋았던 건강이 몇 달 전부터 악화됐고 지난주 초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렉스 런이 씨는 뉴욕 브롱스빌의 세인트 요셉 성당에서 15일 열린 장례식에는 해군 전우 등 지인들은 물론 친분이 없었던 한국인들도 언론을 통해 부고를 접하고 찾아와 자신의 아버지를 추모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ere a number of Koreans that came as well that had never even met my father, but they had seen the news and they wanted to pay their respects as well.
미 뉴욕타임스 신문은 보고를 통해 러니 전 해독이 1950년 12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양구조 중 하나인 흑남철수 작전에 참여하며 용기와 역량을 보여준 공로로 여러 표창을 받았다며 고인의 한국전쟁 참전 이력을 소개했습니다. 1927년 뉴욕시에서 출생한 러니 전 제독은 17세 때 해군에 입대해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 상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1등 항해사로 참전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인천 상륙 작전 등에서 화물 수송을 맡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함경남도 지역에 대량 피난민이 발생하자 흑남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탑승 정원의 230배나 되는 14,000여 명을 태우고 추위와 배고픔, 공포 속에 목숨을 건 항해 끝에 195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한국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피난민 중에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고 운항 중 배 안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나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이 항해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렸고 빅토리오는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기적의 배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흑남철수 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Sir, please have mercy. Please save our people, sir.
메르디스 빅토리오의 레너드 라루 선장은 이후 40여 년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수도자의 길을 걷다 2001년 세상을 떠났고 현재 가톨릭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루 선장과 함께 흑남철수 작전에 참여했던 러니 1등 항해사는 정전 이후에도 뉴욕주 해상민병대로 43년 복무하다 1987년 제독으로 전역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1997년과 98년에는 미 국무부 요청으로 미군 실종자 유해 발굴 작업에 참관인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러니 전 제독은 2020년 6월 VOA 한국어 서비스와 인터뷰에서 70년 전 작전을 회고하며 피난민들의 원활한 협조로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며 공을 한국인들에게 돌렸습니다.
I remember Bali Bali more rapidly.
러니 전 제독의 아들 알렉스 러니 씨는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무렵엔 특히 흑남철수 작전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당시 피난민 아들이 훗날 한국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라워했으며 이후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한국 청와대에도 초청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전쟁으로 황폐해진 한국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등 짧은 기간 한국이 이룬 성취를 보고 뿌듯해했다고 전했습니다.
He always remembered it. He talked of it often, especially around Christmas time.
러니 전 제독은 지난해까지 얼마 남지 않은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생존 선원들과도 왕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기관사였던 멀 스미스 씨가 아들 집에서 불과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지난 가을 마지막으로 만나 함께 식사하며 흑남철수 작전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아들 알렉스 씨는 러니 전 제독이 사망한 뒤 아버지의 옛 전우인 스미스 씨에게 전화해 아버지의 부고를 전했고 스미스 씨는 전쟁 이후 70년 동안 왕래해왔던 좋은 친구의 죽음에 무척 슬퍼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에서도 고인을 추모하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주한미군 전우회 회장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7일 VOA에 그의 업적은 수많은 흑남철수 피난민 후손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이라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의 친구 로버트 러니 제독을 기억한다는 추모글과 함께 흑남철수 작전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보훈처 명의의 조문을 통해 한국의 자유와 평화에 헌신한 흑남철수 작전의 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며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1951년 흑남철수 작전을 성공시킨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의 승선에 수많은 피난민을 도왔던 로버트 러니 전 미 해군 제독이 향년 94세로 타계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러니 전 제독의 생애와 유가족의 심경을 전해드립니다.
미 북동부 뉴욕주 브롱스빌에 소재한 세인트 조셉 교회에서 지난 15일 제임스 로버트 러니 전 미 해군 제독의 장례 미사가 열렸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의 장엄한 연주와 성가대의 노래가 고등 양식의 오래된 가톨릭 교회에 울려 퍼졌고 참석자들은 고인의 삶을 기렸습니다. 러니 전 제독은 노환으로 지난 3년여간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지난 10일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중공군의 포탄이 멈추지 않았던 1950년 12월 23일 미 상선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는 흥남부두의 마지막 남은 피란민 1만 4천 명을 13시간에 걸쳐 배에 실었습니다. 러니 전 제독은 당시 1등 항해사로 피란민 구출에 참여했습니다. 1만 4천 명의 피란민 구출은 단일 선박으로 최다 인원을 구출한 세계 전쟁사에도 찾기 힘든 기적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됐습니다.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이후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에게서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러니 전 제독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당시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의 임무는 탱크와 무기 등 미 군수품을 운반하는 것이었고 선박은 승무원을 제외하면 12명만 더 태울 수 있도록 제작돼 피란민을 태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레너드 라루 선장은 당시 배를 개조해 피란민을 태운 채 거제도로 출항을 결정했고 사흘간 항해해 부산을 지나 12월 26일 거제도에 안착했습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내지 않았고 먹을 것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다섯 명의 아기까지 태어났는데 러니 전 제독은 생전에 이 일을 신비한 경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영웅은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난 북한의 용기 있는 피란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구출된 기적같은 당시 사건은 20대 미국인 1등 항해사 러니 전 제독의 삶에 깊은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레너드 라루 선장은 이후 성 베네딕토 수도사가 되었고 지난 2001년 숨을 거뒀습니다. 러니 전 제독은 1927년 12월 뉴욕주 브롱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사촌이 모두 1차 세계대전 중 해군으로 복무했고 러니 제독도 17살에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상륙장을 타고 미 해군에 복무했던 러니 전 제독은 귀국 후 알프레드 대학에 입학했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법과 대학원을 가려했던 20대 미국인 청년은 그러나 1950년 9월 참모장교로 상선 SS 메르디스 빅토리호 기적의 배에 올랐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했던 러니 전 제독의 유가족으로는 올해 84세의 부인 조앤 러니 여사와 40대 아들 알렉스 러니 씨가 있습니다. 15일 장례미사를 마친 알렉스 씨는 아버지를 잃은 심경을 VOA에 말했습니다.
Hard to believe he's gone. He was a great man. And even though he was 94, it's hard to say goodbye. You know, as a boy, he told me that he never thought he'd make it to 94, but he's going to be missed. I'm going to miss him in my life. You know, he was a wonderful father.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94세를 살다 가셨지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힘든 일이며 아버지가 그리울 것이라는 알렉스 씨. 알렉스 씨는 아버지가 한 모든 일을 존경했다며 조국에 대한 봉사, 한국에 미친 영향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이자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삶은 훌륭했다는 알렉스 씨는 아버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당시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가을 뉴욕주 북쪽의 작은 도시 노스 체덤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갔을 때 아버지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동료를 우연히 만났고 항해와 구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당시의 순간이 마지막이 될 것을 알았다며 자신에게도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다고 알렉스 씨는 떠올렸습니다. 특별히 생전의 아버지는 레너드 라루 선장의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며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를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라루 선장은 중공군의 포탄이 빗발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했고 그런 결정은 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버지께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라루 선장이 말했던 성경 구절을 아버지는 평생 가슴에 새겼다고 알렉스 씨는 말했습니다.
He would quote from John in the Bible,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 So I would want people to remember that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구절은 전쟁이 끝난 후 일상으로 돌아온 아버지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었다며 사람들이 이 또한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배운 대로 인생을 살다 가셨다고 말합니다. 알렉스 씨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에서 전사한 한 병사의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러니 전 제독은 진주만에서 USS 유타호에 탑승한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린 피터 토마크 병사의 희생을 발견했고 그의 이름은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크로아티아인이었던 그의 가족을 미 해군이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러니 전 제독은 그의 가족을 찾기 위해 크로아티아로 여행을 떠나 생존한 친척을 찾아다녔습니다. 알렉스 씨는 마침내 아버지가 토마크 병사의 친척을 찾았지만 미 해군은 아버지의 연구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0년 노력 끝에 미 해군은 항공모함을 타고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에 가서 피터 토마크 친척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스 씨는 잊혀진 영웅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를 미국 사회가 기억해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또 장례 미사에 한인들이 찾아온 것이 매우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I was so impressed and even more so that there were other Koreans that came that didn't even know my father that had never met him. But they wanted to pay their respects to him because they knew of the story and how important it was.
한인 천주교 신부 등 지인도 있었지만 아버지를 만난 적 없는 한인들도 찾아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줬고 아버지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러니 전 제독의 부흥을 전하며 그의 삶을 소개한 영상과 단체의 한국전쟁 기념행사에 초대된 러니 전 제독의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톰 바이런 대표는 VOA에 러니 전 제독은 진정한 영웅으로 역경과 임박한 위험에 직면했어도 불굴의 의지와 연민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장교로서 승선했고 그의 이타적인 행동은 1만 4천여 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한국 사회와 전 세계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그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사용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는 17일 보훈처 웹페이지에서 국가보훈처장 흑남철수작전의 영웅 로버트 러니 제독의 별세의 애도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훈처는 러니 제독 유가족에게 황기철 보훈처장 명의의 조전을 보냈다며 한국의 자유와 평화에 헌신한 흑남철수작전의 영웅 러니 제독님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혈맹으로 잊어진 한미동맹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훈처는 유엔 참전용사 사망 시 예우를 위해 근정되는 추모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러니 전 제독은 생전에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부모가 메르디스 빅토리호에 승선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환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러니 전 제독은 뉴욕주 인근 천국의 문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뉴스 따라잡기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어떤 기구인지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5년 3월 18일 소련의 우주비행사인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인류 최초로 우주선 밖으로 나와 우주 유영을 하는 데 성공합니다. 레오노프는 이날 보스토크 2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오노프는 약 5m 길이의 줄로 자신을 우주선에 연결한 채 우주선 밖으로 나와 유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주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레오노프가 유영하는 모습은 TV를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됐습니다. 레오노프는 그 후 당시 우주 유영의 소감을 말합니다.
It was an extraordinary sensation. I had never felt quite like it before.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날 레오노프는 약 20여 분간 우주 공간에 머물면서 인류 최초의 우주 유영을 성공리에 마치게 됩니다. 1913년 3월 18일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자신의 자동차 생산 공장에 컨베이어 시스템, 즉 이동식 조립 라인을 도입합니다. Ford's dream was to mass produce an affordable car for everyday use. 이동식 조립 라인은 직공들이 돌아다니며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렬로 늘어서 있는 직공들 앞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며 부품들이 지나가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1913년 후반에는 자동차 한 대당 조립 시간이 평균 12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약 10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이로써 포드 자동차의 자동차 생산량은 3배 이상 급증했고 이는 자동차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1924년 한 해에만 신차 출고량이 200만 대를 돌파하는 등 자동차의 판매도 급증하게 됩니다. 헨리 포드의 이동식 조립 라인 도입은 제2의 산업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오는 3월 27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kHz로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kHz로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10, 1204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